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그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딱 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뭔가 좀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어제 상장한 어떤 기술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주가가 무려 471% 폭등해 있는 겁니다.
471%요? 와, 숫자가 엄청나네요.
네, 아마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중국의 기술주 시장인 과창판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터진 잭팟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거죠.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첫날에 471%가 오른다는 건 그 기존의 펀더멘털이나 미래 수익 예측 같은 전통적인 계산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아,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본이 단순히 당장의 이윤을 조차 움직인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전략적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 심층 대담의 출발점이 바로 여긴데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분석할 아주 핵심적인 자료가 있죠.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 이가 제공한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입니다.
네, 아주 방대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자료죠.
맞습니다. 이 자료 안에 담긴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중국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뻔한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믿기 힘든 수치들 이면에 숨어있는 거대한 자본의 해일, 그리고 그 해일이 전 세계 하드웨어랑 지정학,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까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471% 폭등의 주인공을 먼저 살펴보면 그 큰 그림의 첫 조각이 바로 맞춰집니다.
누군가요? 그 주인공이?
중국산 D램 제조사인 장신과학기술, 즉 CXM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공모가가 원래 8.66 위안이었는데 장중에 무려 531% 상승을 넘겼어요.
531%요?
세상에.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한때 3조 3,1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 본토 주식 전체 시총 1위를 잠시 찍었고요.
아니, 상장 첫날에 시총 1위를요?
네, 게다가 하루 거래대금만 1조 2,200억 위안이 터지면서 단일 종목 역대 최고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웠죠.
와, 1조 2,200억 위안.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네요.
반도체 인프라 기업 하나에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몰렸다는 건 시장 전체가 AI의 뼈대가 되는 하드웨어를 막 절대적인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놀랐던 건요. 이 기업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그냥 몰리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자본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달 탐사 AI 기업이라는 문샷 AI는 최대 50억 달러를 목표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딥식이라는 기업은 1차로 74억 달러를 모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번엔 710억 달러 가치를 목표로 또 10억 달러 펀딩을 논의하고 있다더라고요.
속도도 규모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가 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자본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면 그 돈은 결국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엄청난 돈은 결국 인프라와 생산 능력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CXMT에 쏠린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반도체 생산 라인에 확장하는 데 투입될 텐데요.
아, 공장을 막 늘린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김경진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 치명적인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나비 효과요? 어떤 식으로요?
중국이 자국내 쏟아지는 자본을 바탕으로 D램 생산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D램 시장 전체가 엄청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대신에 곡괭이 공장하고 광산 자체를 싹 다 사들이는 것 같네요. 생산 라인을 그렇게 무식하게 늘려서 물건을 시장에 쏟아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자본으로 생산 단가를 확 낮추고 물량 공세를 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D램 가격이 밑으로 훅 끌어내려집니다.
와, 무섭네요.
네, 기존의 기존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의존하던 수익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자본이 하드웨어 생산력을 무기로 바꿔서 결국 글로벌 가격 통제권을 주려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인프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튼튼한 몸체랑 칩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돌아갈 똑똑한 뇌가 필요할 텐데요. 이 AI 모델을 두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심상치 않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클라우드 상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오픈하이트 생태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면 충돌입니다.
오픈하이트 생태계요?
네, 지난 7월 27일에 앞서 언급한 문샬 AI가 자사의 AI 모델인 키미 K3의 가중치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 AI가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하면서 얻어낸 핵심적인 숫자값들입니다. 모델의 뇌구조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K3 모델의 규모가 1.56테라바이트, 무려 2.8조 파라미터에 달합니다.
2.8조 파라미터요? 저기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건가요?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자면 이 K3 모델이 한 번에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104만 토큰입니다.
104만 토큰?
네.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짜리 두꺼운 전문 서적 여러 권을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입력해도 그 맥락을 단숨에 파악하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모델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에 그냥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무료로요?
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다운로드가 9만 9천 건을 넘겼죠.
하루 만에 10만 번 가까이 복제돼서 전 세계 개발자들의 컴퓨터로 막 퍼져나갔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목에서 미국 백악관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공받은 원문 자료를 보면 백악관이 문샷 AI를 콕 집어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떤 의혹이죠?
첫 번째는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칩인 GB300을 태국을 우회해서 몰래 들여왔다는 의혹이고요.
아, 칩을 밀수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른바 증류기법을 썼다는 건데요.
아, 잠깐만요. 저기요. AI에서 증류라고 하니까 저는 그 과학 시간에 하던 알코올 증류 실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AI 분야에서 증류란 엄청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만든 초거대 AI 모델, 즉 선생님 모델의 지식을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학생 모델에게 쫙 주입하는 학습 기법을 말합니다.
선생님 지식을 학생한테 주입한다?
네. 거대 모델한테 엄청나게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고요. 거기서 나온 정교하고 완벽한 답변 데이터들만 쏙쏙 뽑아내서 자신의 작은 모델을 빠르게 훈련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미슐랭 3스타 셰프를 딱 만들어놨더니
네.
옆에서 그 셰프가 요리하는 레시피와 결과물만 그대로 싹 훔쳐보고 똑같은 맛을 내는 가성비 식당을 바로 옆에 차렸다는 거군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백악관은 문샷 AI가 미국의 엔트로픽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최고 성능 모델을 그런 방식으로 대규모 증류해서 베꼈다고 지목을 한 겁니다.
남의 레시피를 훔쳤다.
그렇죠. 그래서 미 재무장관은 이를 명백한 지식재산 절도로 규정을 했고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수출 통제 명단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단단히 화가 났네요.
네. 수십조 원의 R&D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결과물만 쏙 빼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네요. 남이 피땀 흘려 만든 걸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양국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양쪽 주장을 다 봐갑니다. 중국 상무부는 직관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미국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 AI 기업을 부당하게 탈압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엄청 팽팽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문샷 AI 내부 직원들의 기술적인 반론인데요.
오, 뭐라고 반론했나요?
그들은 엔트로픽의 해당 모델이 공개된 지 불과 15일 만에 K3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상 그 거대한 대규모 증류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베끼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이 대목에서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아까 키미 K3 모델이 공개 하루 만에 거의 10만 번 가까이 다운로드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하드디스크에 다 들어가서 널리 퍼져버린 건데 미국이 이제 와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미 물이 다 욱질러진 거 아닌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재 미국이 가하는 물리적 제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아, 한계가 명확하군요.
네, AI의 가중치가 이미 인터넷 바다에 오픈웨이트 형태로 확 풀려버린 이상 반도체 칩 수출을 막거나 개별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만으로는 그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물리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 즉 거울상 부도가 발생합니다. 거울상 부도요? 양쪽의 거울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김경진 변호사는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막대한 R&D 투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며 문을 닫으려 합니다.
네,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 상무부 역시 자국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AI 모델의 가중치나 칩 설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SMC나 퀄컴 등을 겨냥한 독자적인 수출 통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 중국도 똑같이 문을 닫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결국 양쪽 모두가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서 활짝 열려있던 오픈하이트 생태계에 각기 다른 명분으로 자물쇠를 채우려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어서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정치는 그 국경에 다시 장벽을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네요. 참 재미있는 건 정작 이 기술을 다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완전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맞아.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25개 주요 기업이 오픈에이트를 지지한다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더라고요. 결국 기업들은 이 생태계가 개방되어야 기술 혁신이 빨라지고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네, 실리를 챙겨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안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전쟁은 이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AI가 이제 클라우드 밖으로 나와서 물리적인 몸을 얻거나 누구나 쓰는 일상적인 구독 서비스로 변하게 될 때 과연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뒤바뀔까요?
그게 바로 AI가 실체를 입고 대중의 일상과 인프라로 쑥 침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가격 파괴예요.
로봇 가격이 파괴되고 있다고요?
네. 유니트리라는 중국 기업이 출시한 인간형 로봇 R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무려 29,900이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수백만 원이요? 수십, 수백억을 호가하던 그런 연구용 로봇이 아니라 소형 자동차 한 대보다 싼 가격에 사람 모양 로봇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확 낮아지니까 확산 속도도 무서울 정도로 빠르죠.
와, 장난 아니겠네요.
중국의 인간형 로봇 수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10%나 폭증을 했고요. 현재 전 세계 14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148개국이나요?
네. 게다가 시장에 나온 완성 로봇 종류만 이미 400종이 넘습니다. 이게 전 세계 로봇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중국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네요.
그렇죠. 미 국방부가 이 확산세를 우려해서 유니트리를 군사기술 기업으로 아예 지정을 하고 제재하려 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 깊숙이 파고든 거대한 수요를 꺾기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와, 소프트웨어는 복제해서 막 퍼뜨리고 하드웨어는 아주 압도적인 가성비로 쫙 깔아버리는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게 일상으로의 침투가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또 있죠.
제가 브리핑 자료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통신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차이나 텔레콤 같은 중국 통신 3사가 AI 토큰 구독 상품을 월 9.9위안, 그러니까 한 1.4달러 정도에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통신사에서 월 1달러 남짓한 돈으로 AI 토큰을 판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청취자님들도 과거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넘어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데이터 500MB, 뭐 1GB 단위로 요금제 가입해서 썼잖아요.
아, 네. 알다 떨어졌다고 징징대던 시절이 있었죠.
하하, 맞아요. 이제는 그 데이터를 넘어서서 AI가 내 명령을 딱 처리해주는 연산 단위인 토큰 자체를 통신요금처럼 매달 구독해서 쓴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 쓸 수 있던 엄청난 AI 연산 능력이 이제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나오는 수돗물처럼 변했다는 거군요. 누구나 그냥 월정액만 내면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돗물처럼 쓴다.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수돗물을 국가가 주도해서 통제하고 분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수돗물을 분배한다고요?
네, 바로 베이징시가 발표한 스마트 에이전트 10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AI의 연산 자원을 정부가 대규모로 막 찍어내는 토큰 팩토리를 구축하는 겁니다.
토큰 팩토리?
네, 그리고 이걸 구 단위로 토큰 바우처 형태로 만들어서 기업과 시민들에게 마치 공공재처럼 쫙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와, 정부가 연산 능력을 일종의 쿠폰이나 지원금처럼 사람들에게 배급한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한 접근인데요.
네, 김경진 변호사는 이 정책의 이면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세계 최고 성능의 단일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 스텝을 보고 있다.
그렇죠. 저렴하고 풍부한 연산 능력을 쫙 깔아서 사회 전반과 모든 산업에 AI를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것. 즉, 에이전트 생태계 장악으로 경쟁의 축을 완전히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누구나 AI를 수돗물처럼 펑펑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거네요. 게다가 그 수돗물을 정수하는 아주 핵심 필터, 즉 AI 칩마저 저렴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화웨이의 어센드 950 AI 칩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게 성능은 우수한데 가격이 엔비디아 동급 칩의 4분의 1 수준으로 확 풀렸습니다.
4분의 1 가격이요? 파급력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심지어 올 4분기에는 한국 진출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한국 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상당할 겁니다.
야,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자,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까지 들으시면 모든 것이 막 그저 빠르고 화려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브리핑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요, 굉장히 서늘한 경고를 하나 담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좀 반전되죠.
이 거대한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그 화려한 자본의 흐름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순환금융 만들어낸 시스템 리스크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어쩌면 매우 불안정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모래성이요? 좀 무서운 말인데요?
자료에 등장하는 엔비디아와 SK그룹 간의 거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기묘한지 알 수 있는데요.
아, 그 5천억 달러 딜 목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기업 간의 양방향 거래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조를 보면 엔비디아는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SK의 메모리 반도체를 아주 대규모로 사들이고요. 동시에 SK그룹은 자신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시 엔비디아의 거대한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사들입니다.
아,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SK 물건을 잔뜩 사고 그 돈으로 SK가 다시 엔비디아 물건을 사고.
네,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매출을 막 올려주면서 덩치를 막 부풀리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 비유하자면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입에 꽉 물고 삼키고 있는 우로보로스 구조처럼 아주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우로보로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투자가 투자를 부르고 매출이 매출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지만 결국 그 꼬리 물기 고리 밖에서 진짜로 돈을 내고 AI 서비스를 쓰는 최종 소비자가 그만큼 쫙 늘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양쪽 기업 모두 수십조 원의 매출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아주 좋게 보이겠죠.
네, 수채는 예쁘게 찍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거대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해줄 외부의 최종 수요, 즉 대중이나 기업들의 일반적인 AI 서비스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주지 않는다면 이 순환 고리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먹다가 결국 질식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부도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5년물 CDS, 즉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이 장중에 무려 0.82%포인트나 급등하면서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 급등했다는 건 금융시장에서 이 기업이 망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보험료를 엄청나게 확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장도 이 수남 금융의 꼬리빈기가 영원할 수 없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그렇죠. IMF와 국제결제은행 역시 이러한 AI 기반의 수남 금융이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파장이 엄청나겠어요.
만약 엔비디아와 SK 사이의 이 거대한 거래고리가 삐걱거리거나 흔들린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화웨이 칩이 시장을 교란해서 수익성을 확 악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이건 단순한 기업의 실적 하락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공시정정 사태나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와, 471% 폭등이라는 그 화려한 주식시장의 광기 이면에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빚과 투자의 고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군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처럼 이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아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세 가지 체크리스트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기미 KS3와 같이 무료로 막 풀린 오픈웨이트 모델을 무작정 가져다 쓰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 완전히 공짜가 아닌가 보네요.
네, 이 모델들은 완전한 무료가 아닙니다. 만약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12개월 매출이 2천만 달러를 넘기면 문샷 AI와 별도의 상업적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매출이 나면 돈을 내라.
네, 그리고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으면 화면에 반드시 모델명을 표기해야 하는 등의 깐깐한 제한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냥 썼다가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거죠.
아, 겉으로는 다들 자유롭게 쓰세요 하고 활짝 열어두었지만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청구서를 들이미는 덫이 딱 숨어 있었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수출 통제가 자사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으로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중으로요?
네. 미국의 증류 모델 제재 명단에 오를 위험성,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칩 통제 대상이 될 위험을 동시에 꼼꼼히 관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요. 올 4분기로 예정된 화웨이 아센드 950의 한국 진출이 기존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와 시장 가격에 미칠 파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와, 진짜 머리가 맑아지는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대담을 통해서 쫙 살펴본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은 단순히 옆 나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열하는 그런 뻔한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네, 차원이 달랐죠.
압도적인 자본의 융단 폭격이 하드웨어 생산을 장악하고 있고, 또 오픈 어웨이트라는 이름 아래서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아주 살벌하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AI가 마치 수돗물 같은 공공재처럼 우리 일상에 막 스며드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순환금융의 고리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무섭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나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개별 뉴스나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대담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님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생각의 씨앗일까요?
아까 베이징시의 정책에서 보셨듯이요, AI의 막대한 연산 능력이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공공재가 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쓰는 수돗물 사회.
반면 여전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최첨단 AI에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남는 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10년 뒤 우리 인간 본연의 창의성과 노동의 가치는 이 두 사회 중 어느 쪽에서 더 자유롭고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을까요?
아.
공공재가 된 AI가 진정으로 인간을 해방시킬지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에 종속시킬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와, 결국 기술 경쟁의 끝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군요. 처음 시작할 때는 471% 폭등이라는 주식시장의 숫자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기술이 재편할 우리의 삶과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